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방장관들이 25일 벨라루스에 러시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벨라루스에 배치될 핵무기와 그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러시아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쇼이구 장관은 서방 측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벨라루스 내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 벨라루스와 합의했다면서 이는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오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 비확산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벨라루스와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하나 룬게스쿠 북대서양조약기구 대변인은 당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하면서 나토는 핵 공유와 관련해 국제적 약속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관련 질문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또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4일에 나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포탄 수출에 대해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앞서 지난 24일 미국과 한국이 기밀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보내질 수십만 발의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제작한 로켓 누리호가 25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이날 한국 전라남도 고흥의 나루 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한반도 시각 오후 6시 24분 예정대로 발사돼서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했습니다. 누리호는 이륙 123초 후에 고도 약 66km에서 1단 로켓이 분리됐고 이후 페어링과 2단 로켓 분리 과정을 거쳐 고도 약 550km에서 해당 위성과 큐브 위성 분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내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사에 제재를 가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마이크론사 제품 판매를 안보 우려를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지난 20일 주요 7개국 공동성명에서 확인한 경제적 강압 반대라는 강력한 입장을 저해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서 이것은 복잡한 관계이고 부침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이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론 드센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24일 내년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의 실시간 음성 채팅 서비스인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뼛속에서 느낀다면서 조 바이든 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또 나를 지명해 준다면 2025년 1월 20일 정오에 시계를 맞출 것이라면서 왜냐면 나는 미 의회 서편에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대중음악 역사의 전설, 록큰롤의 여왕 가수 티나 터너가 24일 스위스 취리히 인근 자택에서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9년 미국 테네시주 브라운스빌에서 태어나 1950년대 말에 가수로 데뷔했고요. 60년 가까이 활동한 티나 터너. 그 자체가 하나의 악기라는 평가를 받았던 힘있는 목소리와 무대와 관중을 휩쓰는 역동적인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였습니다. 자, Proud Mary,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뭐 수많은 히트곡을 낸 그의 활약은 1972년과 85년, 86년, 89년 등 모두 8개의 그래미상 수상으로 입증이 됐고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어워드, 록클럽 명예의 전당, 그리고 그래미 명예의 전당, 케네디 공로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빛이 났습니다. 또 여러 편의 영화에도 출연해서 호평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가수 활동을 이끌었던 남편 아이크 터너의 폭력과 학대로 세간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녀 가운데 두 아들을 먼저 잃었고 새로운 인연과 재혼해서 스위스에 정착하고 은퇴를 했지만 뇌졸중과 대장암, 신장 이식으로 이어진 수술과 투병으로 힘든 말년을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2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슬픈 소식이자 큰 손실이라며 티나 터너의 죽음에 애도를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네, 저는 비올라 연주를 하는 사람이고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도 하고 음악대학 교수로도 하고
탈북민 성악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음악소설라든가 또 소년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에 제가 뽑혀갔는데 그때 당시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네, 한국 서울에 같은 직업을 가진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의 일에 대한 생각과 또 의미를 공감해보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에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황해도 개성과 강원도 장전, 평강,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으로 가끔 비 내립니다. 오후에는 자강도 강계 쪽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를 예상하고요. 평안남도, 강원도 장전, 함경남북도 지역으로 바람도 약간 불겠습니다. 자,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5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고요. 서해는 앞바다 쪽은 구름 많이 끼고 먼바다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실까요?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14도에서 22도, 개성은 13도에서 25도 사이, 함흥은 13도에서 시작해서 28도까지 오릅니다. 원산 16도에서 27도, 청진 14도에서 22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가 9도고요. 낮 최고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영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해킹 집단이 미국 내 중요 기반 네트워크에 침입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들어가 교전을 벌인 무장 조직이 미국 무기를 썼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국제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 개발사가 인공지능 규제를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의 해커들이 미국의 중요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경고가 또 나왔네요.
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24일 별도로 경고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집단이 미국 내 주요 네트워크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사, 국가안보국, 구체적으로 어떤 걸 경고한 겁니까?
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 해커 조직이 통신부터 교통 중추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중요 기반 조직들을 광범위하게 염탐해왔다는 건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보고서에서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군 기지들이 있는 미국역 괌도 목표물이었다면서 위험을 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커의 목표가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괌에 있는 기관도 목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괌에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하는 데 핵심인 시설이 있습니다.
네.
또 많은 해저 케이블로 아시아와 호주를 미국과 연결하는 통신 중추 시설도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중국 해커들이 이런 중요한 미군 네트워크와 다른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킹이라면 단순하게 정보를 빼내는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은 유사시 대응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 내 중요한 기반 시설을 겨냥한 중국 사이버 첩보 활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의 그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해커 조직 이름도 지목이 됐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분석가들은 볼트 타이푼이라고 불리는 조직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네.
지난 2021년 중반부터 이 조직이 수행한 은밀한 공격이 장기간에 걸친 간첩 활동을 가능하게 했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있을 때 미국을 방해하는 걸 목표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이 조직이 유사시 미국과 아시아 지역 사이 중요한 통신 기반 시설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미국의 기관들이 중국 해커의 염탐 대상이 된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관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만 염탐 대상이 통신, 제조, 유틸리티, 교통, 건설, 해양, 정부, 정보기술, 그리고 교육 등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망라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염탐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많은 곳이 그 목표물이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NSA는 연방수사국 FBI뿐만 아니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영국의 협력기관들과 함께 실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자국 역시 해커들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국가안보국 NSA와 협력하는 나라들이 이른바 그 파이브 아이즈라고 불리는 동맹에 들어가는 나라들이네요.
맞습니다. 미국까지 해서 5개 나라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는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정보 동맹입니다.
예.
한편 NSA와 이들 나라 사이버 보안 기관들이 24일 합동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런 활동은 미국 내 중요 기반 분야에 걸친 네트워크에 영향을 준다면서 관련 기관들은 해커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분야들을 겨냥해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미국과 동맹국은 이른바 Living of the Land라는 해킹 기술을 지목했는데요.
네.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공격 대상 네트워크 안에 이미 설치된 도구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볼트 타이푼이 라우터나 방화벽 그리고 VPN 장비 등을 포함한 해킹된 소규모 사무실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정상적인 네트워크에 침입하려고 시도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NSA는 이런 기술이 방어하기도 어렵고 흔적을 남기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커 공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NSA와 다른 서구 사이버 보안 기관들은 중요한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자신들이 권고한 기술 지침을 이용해 네트워크 내에 수상한 활동을 찾아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사와 NSA의 경고에 대해서 중국 정부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25일 나왔는데요. 마오 대변인은 두 기관이 발표한 해킹 의혹은 파이브 아이즈의 집단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미국이 지정학적 이유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허위 정보 채널을 정부 기관 밖으로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에 친우크라이나 무장조직이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서 교전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 무장조직이 미국 무기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에 관해서 미국 정부 쪽에 반응이 나왔네요.
네, 미국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등 몇몇 매체는 현재에서 찍힌 사진을 근거로 러시아에 들어간 무장조직이 미국산 군용 장비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언급한 그 사진이 어떤 것을 찍은 겁니까?
네, 교전이 있었던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부서진 채로 남겨진 험비 사진이 있었는데요.
험비, 네.
이 사진은 애초 러시아 정부가 공개했는데 험비는 미군이 쓰는 전술 차량이죠.
예. 미국은 이번 사건과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공격과 미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러시아 내 공격에 미국산 장비를 쓰는 것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 점을 우크라이나 쪽에 명백하게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산 장비 가지고 러시아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점을 우크라이나 쪽에 확실하게 주지시켜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인 팻 라이더 장군도 미군은 우크라이나군 외에 준군사조직에 제3자가 장비를 넘기는 것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장비 이전을 요청해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 일부로 미국이 제공한 안보 지원을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써야 한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측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 쪽에서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점점 더 많은 장비가 우크라이나군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24일에는 러시아에 침입했다는 그 무장조직의 지휘관이 공개 회견을 했네요.
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조직 중 하나로 알려진 러시아 의용군 지휘관이라고 밝힌 데니스 카푸스틴 씨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이런 공격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말을 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 군 쪽에서는 그때 침입했던 파괴 공작원 70여 명을 사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푸스틴 씨는 두 명만 다쳤고 작전 중에 장갑차를 노획하고 러시아군 포로를 잡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RVC 외에 이번 공격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자유군 측에서는 두 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번 사건 배후가 우크라이나라고 지목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무장조직 활동이었다는 건데요.
네.
한편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이런 침입에 무자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일어났던 그 러시아 크렘린궁을 겨냥한 드론 공격, 무인기 공격, 우크라이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더군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공격 배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격을 지시했는지 또 어느 기관이 공격을 감행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데요. 공격이 발생한 다음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영토 내에서만 싸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래 핵심 기술이죠.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군요.
네,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화제를 몰고 온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사 설립자들과 최고 경영자가 최근 회사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AI가 인간 존재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고 초지능과 AI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요즘 화제라는 이 챗GPT, 이것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챗GPT를 보통 대화형 AI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주제에 관해서 물으면 질문 내용과 문맥을 고려하고 갖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사람들 질문에 내놓는 대답이 깜짝 놀랄 만큼 훌륭해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AI 플랫폼으로 떠오른 거죠.
네, 이 오픈 AI의 성명이 묵직하네요. 인간 존재에 미치는 위험을 언급했다고요?
네, 성명은 먼저 앞으로 10년 동안 AI 체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문가 기술 수준을 넘어 현 대기업에 못지않은 생산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잠재적인 장단점들 측면에서 초지능은 인간이 과거에 경쟁해야 했던 그 어떤 기술보다 더 강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래에 극적으로 더 풍요로울 수 있지만 여기에 도달하려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이 인공지능 AI가 인류를 풍요롭게 할 수는 있지만 인간 존재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 위험을 미리 관리하라, 대비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성명은 AI 규제를 핵 에너지 규제와 비교했는데요.
네.
잘못 쓰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 에너지를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규제하듯이
네.
AI 시스템을 검사하고 감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하고 배치 정도와 보안 수준의 제한을 두는 국제기구가 결국 필요해질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 이 생명에 이름을 올린 샘 올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최근에도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AI 규제기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이 이 AI 규제 방안 마련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구글사와 관련 협정을 지금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티에리 브루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자신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순두라 피차이 최고 경영자를 만나 EU의 공식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모든 AI 개발 업체와 협력해서 AI 협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은 유럽과 달리 이 AI 관련 법규 마련에 아주 서구적인데요. 실제로 미국 의회는 지난 몇 년 동안 AI 기술을 포함해 종합적인 기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 1년을 맞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총기 규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합참의장에 찰스 브라운 현 공군 참모총장을 지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년인데요. 공화당 경선이 이제 본격 경쟁 구도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공화당 정치인이 또 있네요.
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4일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면서 몇 달 전부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었는데요.
네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진행된 대담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대선 출마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자, 디센티스 주지사가 뭐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디센티스 주지사가 대담 직전에 1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네,
영상 시작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우리의 국경은 재앙이다. 범죄는 우리 도시에 만연해 있고 연방 정부는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플로리다주에서 우리는 미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이끌어나갈 용기와 승리할 힘이 필요하다며 나는 위대한 미국의 복귀, 이 컴백을 이끌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디센티스 주지사의 그 이번 출마 선언 방식이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 소셜미디어 행사를 통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건 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디센티스 주지사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 경영자와 24일 오후 6시 이 트위터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이 트위터 스페이스 대담을 통해서 출마를 알렸습니다. 네. 기존의 경쟁자들이 현장 행사를 했던 것과 이 차별화를 두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초반부터 오디오가 끊기는 현상이 반복됐고요. 네네. 20여 분간 방송 송출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초반 접속자 수가 60만 명을 넘었었지만 행사가 끝날 때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그런 행사였는데 이 트위터 행사가 원활하지 못한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폭스뉴스와 뉴욕타임스, 폴리티코 등 주요 매체는 트위터를 통한 출마 선언이 기술적 재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속이 힘든 디센티스 주지사의 행사를 빗대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 링크는 작동된다면서 자신의 재선 모금 사이트 주소를 올렸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디센크터스의 이 트위터 출마 선언은 재앙이다. 그의 전체 선거운동이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디센크터스. 디센티스 주지사 이름하고 뭐 또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 디센크터스는 디센터 모니어스의 준말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센티스 주지사 이름에 이 신성한 채 하다라는 뜻의 생티머니어스를 합성해서 디센크터 머니어스라고 부르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디센티스 주지사 선거 캠페인의 브라이언 그리핀 대변인은 디센티스 주지사에 대한 열정이 말 그대로 인터넷을 파괴했다면서 한 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이 디센티스 주지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 공화당의 주목받는 신예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센티스 주지사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야구 선수로 활동했고요. 네. 예일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야구팀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이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했고 해군에도 지원했는데요. 로스쿨 졸업 후 법무장교로 임관이 돼서 2007년 이라크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계에 발을 들였고요. 이어 2016년까지 3연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된 건가요?
네, 2018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입어서 리틀 트럼프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지난해 주지사 선거에서는 19%가 넘는 이 19%포인트가 넘는 큰 격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없었더라면 지난 2018년에 이 디센티스 주지사가 당선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따라서 디센티스 주지사가 자신의 대항마로 대선에 나오는 것은 불충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디센티스 주지사가 맞붙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디센티스 주지사가 어떤 평가 갖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중간선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주 내에서는 지지율이 아주 높습니다.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교와 사업체를 개방하는 등 이 방역 제한을 대폭 완화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였고요. 네. 44살의 젊은 나이에 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이 자수성가형이라는 점, 또 별다른 스캔들 없는 이 가정적인 이미지 역시 강점으로 꼽힙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아내 케이시 디센티스 여사와의 사이에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이 언론인 출신인 케이시 여사는 디센티스 주지사의 전담 정치 고문으로 불리면서 남편의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디센티스 주지사를 둘러싼 논란 얘기도 있네요.
네, 이 디센티스 주지사가 동성애 문제 등에 매우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문화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주립대학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을 비롯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과 학교와 직장에서 특정 인종과 성에 관한 논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워크 중단법에 서명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디즈니사와 갈등을 빚게 됐는데요. 디즈니사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자 디센티스 주지사가 이 디즈니 즉 특별지구에 부여해온 세금 혜택 등을 박탈하는 법안을 서명하면서 현재 양측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선거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지지율이죠. 네. 디센티스 주지사가 대선에서 경선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가 그 뒤를 이어서 2위이긴 한데요. 다소 좀 차이가 있죠. 4월 초에 발표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에 달하는 반면에 디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에서 1년 전에 일어난 총기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사건이 24일로 딱 1년이 됐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이 백악관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요. 당시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2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한편으로 연설을 통해 총기 규제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네, 연설 내용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학교와 너무 많은 일상적인 장소가 학살 현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제 행동할 때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유벨디 총격 사건은 특히 어린이 희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더했죠.
맞습니다. 1년 전의 일인데요. 2022년 5월 24일 이 텍사스주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에 18살 난 총격범이 난입해서 총기를 무차별 발사했습니다. 네. 당시 이 학교 학생 19명 그리고 교사 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범인도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네. 그때 그 경찰의 대응이 또 문제가 됐었죠?
네. 이 경찰이 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희생자가 더 늘어났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고요. 네. 또 총격범이 18살이 되자마자 이 공격용 무기 두 정을 구입해서 범행에 사용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총기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었고요.
네. 이 작년 6월에 연방의회가 초당적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은 18살에서 21살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총기 구매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이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약 30년 만에 연방의회 차원에서 주요 총기 규제 법안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개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계속해서 아주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유벨디 참사 이후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지만 이 총기 규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과 이 총기 옹호단체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22년 법안 통과 후 총기 폭력을 줄이고 전쟁 무기를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 수십 건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의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임 합참의장이 지명됐다는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을 새 합참의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으로 기록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은 모두 100명입니다. 이들은 임기가 6년이고 각 주에서 2명씩 뽑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연방 상원 의원은 나라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들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 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첫 번째 순서로 급료와 재직 기간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연방 상원은 1789년 첫 회기부터 의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했습니다. 상원의원 급료는 1789년과 1815년 사이엔 1당으로 6달러였습니다. 이어 1815년부터는 연봉으로 지급했는데요. 1817년까지 연봉이 1500달러였습니다. 상원의원 급료는 1817년부터 1855년까지 다시 1당으로 지급했지만 이후로는 지금까지 연봉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원의원 연봉은 17만 4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난 2009년부터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다수당과 소수당 대표 그리고 의장 대행은 일반 의원보다 많은 급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들 연봉은 19만 3,400달러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 의원직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상원에서 35년 이상 활동한 사람은 모두 25명입니다.
And those people out of respect for themselves, out of respect and loyalty to the president and to the presidency, and out of respect for their own political.
이 중에서 가장 오래 상원에 몸담은 사람은 민주당 소속 웨스트 버지니아의 로버트 C. 버드 위원으로 195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무려 51년 5개월 26일을 상원 의원으로 일했습니다. 25명 중에 재직 연수가 가장 짧은 사람은 민주당 소속 테네시주의 케네스 D. 맥켈라 의원으로 35년 10개월을 재직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당적을 바꾼 스트롬 서먼드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15명 그리고 공화당이 모두 9명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투표를 엄청나게 많이 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기부터 지금까지 상원에서 만 번 이상 투표한 의원은 모두 33명입니다. 이 중에서 1등은 역시 상원에 가장 오래 있었던 로버트 C. 버드 위원으로 그는 51년여 동안 모두 18,689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33명 가운데 아직도 현역인 사람은 1981년부터 상원에 몸담은 공화당 척 그레슬리 의원으로 약 14,000회를 투표했습니다. 또 1985년에 상원에 들어와 현재 소수당인 공화당 대표를 맡고 있는 미치 맥코넬 의원이 약 12,000번, 그리고 1993년부터 재직 중인 민주당 패티 머리 의원이 약 10,000번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첫 번째 시간으로 급료와 재직 기간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 직업에 대한 생각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음악가들이 서로의 음악을 배우고 또 직업을 갖기까지의 과정과 역할도 달랐는데요. 서울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듯 다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회통합토크콘서트 남북더보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예술인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선택하실 뒤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술인이라는 이 세 글자가 저한테는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서부터 노래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요.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1층 강당에서 사회통합 토크콘서트 2023 남북 더보기가 열렸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이 남북 더보기 행사가 열린 첫 회였는데 이날의 주제는 예술인 편이었고요. 참여자로는 성악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이정 씨, 그리고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의 초대 이사장인 비올라 연주자 신종호 씨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기획한 경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심영미 교수가 이 사회를 맡았는데요. 먼저 행사 취지 심영미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저희 남북 도보기는요, 남한과 북한, 즉 예를 들면 고향이 북쪽인 분, 고향이 남쪽인 분이 지역분에 따라서 어떤 자기 직업에 걸어온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더보기 하는 것이죠. 즉 말해서 다른 점도 찾아보고 공통점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통합으로 함께 간다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업군별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공통점들은 인간의 삶의 보편적 특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점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보다 더 공통점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행사는 관객과의 대화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요. 심영미 교수가 한 차례 질문을 하면 참여자가 그에 대한 답을 하고요. 또 중간에는 관객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전반적으로 이제 소개가 먼저 있겠죠, 그죠? 소개를 하고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라든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웠던 점, 행복했던 점, 그리고 또 이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예술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나도 모르게 고래가 되어서 춤을 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직업을 후손에게도 물려주고 싶은가 이런 질문도 좀 있고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예술인들이 그러온 삶이 어떤 측면이 다른지를 서로 또 한번 크로스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러한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심영미 교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특히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행사장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찼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대부분 탈북민들이 고향이 북인 분들이 한 50% 이상 돼야 되는데 모집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고요.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지자체에서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중점을 둔 곳은 그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방청객으로 모시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북 성악가 이정 씨는 북한에서의 삶과 현재 한국에서 성악가로 활동하면서 느낀 소감을 전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성악가로 활동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북한에서 살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탈북민 성악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어렸을 때부터는 제가 그 많이 학교 음악 소설라든가 또 소년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에 제가 뽑혀갔는데 그때 당시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꿈을 안고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성악을 전공하고 지금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그 못다한 꿈을 이루어 현재는 성악가로서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내주시는 이런 세금으로 제가 또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그 가족은 물론 쉽지는 않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지만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무대에 설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노래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도 안겨주고 박수갈채도 받으면서 어떤 성취감도 생기고 정말 어찌 보면 뭐 큰 성공을 떠나서 지금으로도 만족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꿈을 이루었다는 이런 감사함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남북 더보기 행사에는 어떤 마음으로 함께한 걸까요?
제가 북한에서는 성악가로 활동을 안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늦은 나이 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예술 이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완벽하게 잘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또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탈북민 성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분들과 제가 또 이게 살아오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소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정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불렀던 노래를 관객에게 불러주기도 했는데요. 관객도 그 순간 더욱 몰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영화 색극이라는 그런 영화에 나온 취재곡이거든요. 예, 적구에 파견된 그 애인을 그리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전혀만 불러드릴게요. 저 하늘을 새별이 많고 많아도 마음속
태국 성악가 이정 씨의 노래로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이날 함께 참여한 신종호 씨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남북의 동질감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네, 저는 비올라 연주를 하는 사람이고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도 하고 음악대학 교수로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에서 제가 비올라 플레이어로서 평생 음악을 쭉 해왔습니다. 문화예술을. 남과 북이 정말 분단이라는 것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그 예술은 세계의 공통 언어고 특히 음악은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느끼는 감정, 북에서 가졌던 예술 감정 또 남한에서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동안 또 살아온 환경이 뭐 거의 예술 활동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동질감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전 좋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남북 더보기 행사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11월까지 열리는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함께한 관객들은 이 행사의 이름처럼 남한과 북한을 더 보고 싶어 참여했다고 하고요.
일단은 예술인 편도 그렇지만 이제 남북이 서로를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아무래도 서로가 남북한에 대한 거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고 들여다봄으로써 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 남한의 이제 잘못 가졌던 우리들의 인식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열릴 다른 직업군 편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뭐 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긴 하지만 되게 기대되는 거는 뭐 교육 쪽도 기대가 되고 군인 쪽도 기대가 되고 뭐 다 기대가 돼요. 앞으로 좀 더 이거를 이제 더 크게 이제 확산시켜서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계층 직업별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
내가 여기 와서 7년 됐지만은 살면서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참가해 보니까 서로 소통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거를 알게 되고 또 여기 남한 분들도 북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되고 서로가 다르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조금 더 하게 되면 소통만 좀 하면 더 빨리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느꼈고 내가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술은 잘 모르는데 예술도 좀 느껴보고 싶고 그다음에 교육도 군인 부분도 일단 느껴보고 싶어서 지금 내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이 어쩌는가 남한의 실상하고 차이점이 뭔가 장단점이 뭔가 이런 것을 좀 보고 느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서로 배려하는 의미 이 예술 문화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남북이라는 그런 장벽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자주 있으면 좋죠. 발전적이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나쁜 감정 없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안 좋은 감정 없어요.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Sure. What's on your mind?
I just wanted to address something that happened the other day. When we were discussing our project, I noticed that you seemed a bit distant or maybe even upset. Did I say something wrong?
Really? I'm sorry if I gave you that impression. It wasn't anything you said. Trust me. I had some personal stuff going on. And it was occupying my mind. It had nothing to do with our conversation. No hard feelings at all. Seriously.
Thanks for letting me know. I'm glad it wasn't something I said. I was concerned that I might have unintentionally hurt you or crossed the line.
존이 제게 물었습니다.
Did I say something wrong?
내가 뭘 잘못 말했나요? 저는 나쁜 감정이 전혀 없어요. 언짢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No hard feelings. I have no hard feelings. Hard feelings.
악감정입니다.
No hard feelings.
악감정이 없다. 기분 나쁘지 않다. 언짢지 않다. 이런 표현이죠.
I have no hard feelings.
자,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Sure. What's on your mind?
I just wanted to address something that happened the other day. When we were discussing our project, I noticed that you seemed a bit distant or maybe even upset. Did I say something wrong?
Really? I'm sorry if I gave you that impression. It wasn't anything you said. Trust me. I had some personal stuff going on, and it was occupying my mind. It had nothing to do with our conversation. No hard feelings at all. Seriously.
Thanks for letting me know. I'm glad it wasn't something I said. I was concerned that I might have unintentionally hurt you or crossed a lin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 당신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What's on your mind?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I just wanted to address something that happened the other day.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address.
address 하고 싶다. 여기서 address는 어떤 문제를 다루다, 검토하다 이런 뜻입니다.
When we were discussing our project, I noticed that you seemed a bit distant or maybe even upset. When we were discussing our project.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할 때
I noticed.
나는 noticed. 알아챘어요.
You seemed a bit distant or maybe even upset.
당신이 조금 멀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화난 것 같기도 했어요.
Did I say something wrong?
내가 뭘 잘못 말했나요?
I'm sorry if I gave you that impression.
내가 그런 느낌을 줬다면 미안합니다.
It wasn't anything you said. Trust me. It wasn't anything you said.
당신이 말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Trust me.
날 믿어요.
It had nothing to do with our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No hard feelings at all. Seriously.
정말 나쁜 감정 전혀 없어요.
No hard feelings.
나쁜 감정 없다.
I have no hard feeling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메인 영어 오늘은
No hard feelings.
나쁜 감정 없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I have no hard feelings.
안 좋은 감정이 없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조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